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37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으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야기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그룹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베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려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37절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전개만으로 오늘의 본문을 기술한다면 예후가 왕이 되기 위해 모반을 일으킨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열왕기하 기자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치 권력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는 사람이 말하고 개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여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후의 말과 행적을 따라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생명을 건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요람의 부재입니다. 엘리사는 요람이 부상을 입어 전장을 이탈한 사이 그 때를 포착하여 예후가 왕이 되게 합니다. 15절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요람이 전장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예후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권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거는 반역죄로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예후와 함께 있었다는 점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지지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은 예후가 왕으로서 아합 가문을 심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주셨고 군대 장관들도 모두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예후와 함께하지 않았던들 내전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들이 호응하지 않았더라면 요람을 치기 이전에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 군대끼리 싸워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왕이었던 요람은 군사를 거느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예후의 손에 주셨습니다. 게다가 함께했던 군대 장관들까지 예후를 지지하며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14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배반하였으니에 사용된 동사 카시아르는 원래 뜻이 배반하다가 아니라 머리를 함께 맞대고 모의하다, 공모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후가 배반했다는 이 말은 예후가 그와 함께한 장군들과 함께 요람을 칠 모의를 했다고 독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장관들이 마지못해 예후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예후를 지지했다라고 추론해 볼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예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듯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예후에 대한 설명처럼 그가 이스라엘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명망가의 자제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병거를 모는 데서 풍겨나는 그의 용맹함이 군심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된 아람과의 전쟁으로 부상으로 전장을 이탈한 요람 때문에 군심의 이반이 극심했다는 것도 추론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방금 전까지도 나와 같은 장관들 중 하나였던 예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수도 사마리아와 지금 요람이 요양 중인 이스라엘에는 지난 44년 동안 이어져 온 오므리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건재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여러 장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 은혜를 받음으로써 경건과 거룩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야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는 내적인 평안과 담대함으로도 찾아오지만 오늘의 본문처럼 주변의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다윗이 굶주림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모든 것들을 주신 것, 이것 역시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 이루는 삶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 뜻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예후는 아주 신속하게 태세를 전환합니다. 불과 한 시간 전, 아니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름 붓는 시간 전만 해도 예후는 군대 장관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고 요람이 자리를 비운 틈을 아람에게 들키지 않는 한편 요람이 복귀하고 난 이후에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요람의 병이 깊어 군사를 물려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사이에 예후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얼떨떨했을 텐데 왕이 된 예후가 지체함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그들의 칼과 창의 방향을 요람이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돌려세웁니다. 15절 중 예후의 말만 읽겠습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70km로 병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없는 장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로 가는 발걸음을 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이 예후와 군사들을 발견하고 요람이 전령을 보내지만 예후는 병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통상 왕의 전령을 보면 멈춰서서 그 메시지에 응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계속 달립니다. 그렇다고 전령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적군은 아닌 듯하지만 아직 피아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으니 요람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령이 두 번 가는 사이에 파수꾼이 선두에서 질주하는 사람을 예후로 추측합니다.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가 병거를 모는 모습이 매우 격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모나이다, 모나이다. 히브리어는 이처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일부분인데 여기에서 열심히 유별하오니로 번역된 이 부분입니다. 열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나를 두 번 써서 표현했습니다. 직역하면 열심, 열심하오니인데 이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열심히 특심하오니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여기 미치게 모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거를 몰다는 뜻의 민느하그라는 단어를 두 번 연달아 사용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보통보다 아주 빠르게, 급하게, 간절하게 몰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미치게 몰았다고 표현하지만 탈굼 역본에서는 재빨리 몰았다고 쓰고 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쉬지 않고 꾸준히 몰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선두에 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병거를 몰고 있습니다. 70km나 되는 먼 거리를 병거를 몰고 한 번에 갈 수 없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꾸준하게 경주하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유흥을 즐기러 가는 길도 아니었고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자기 인생을 건 질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이스라엘로 가는 단 하나의 목적은 아합 가문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왕으로 부름받은 예후는 최선을 다합니다. 신속히 이동하여 속전속결로 끝낸다. 이것이 아군끼리의 희생을 줄이고 길르앗 라못에 대치 중인 아람과의 전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유익하다. 정황상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적어도 지금 열왕기하 9장의 문맥에서 예후는 그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 정말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도 70km나 되는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끈기와 집념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으나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후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일의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결기 없이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 없이 얼마간 시험 삼아 해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은 허락하신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지레 포기합니다. 한 번도 절박하게 인생을 걸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애써보지 않으면서 외부의 상황 탓만 하고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말씀을 이루려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 끝을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예후가 오는 것을 알게 된 요람은 병거를 준비시킵니다. 함께 와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와 함께 각각 병거를 타고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요람과 예후의 대화입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지적하며 요람을 꾸짖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이 날에 평안이 없다고 요람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는 참된 샬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이 찾아올리 만무합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여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수입하고 뿌리내리게 하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바알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최고 신은 아니지만 가나안 토착민들이 가장 선호했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문제는 바알을 섬길 때 수반되는 윤리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길 때면 늘 난잡한 성관계가 동반되었고 이따금씩 인신제사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바알 신앙의 문제점은 나 혹은 좁은 의미의 우리가 누릴 풍요로움을 위해 우리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한 누군가를 늘 희생양 삼고 대상화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자인 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체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로 표상되는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의 범주화에 넣어 기억하고 돌보는 환대와 포용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이 들어오면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 좁은 의미의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해 얼마든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의 윤리적 감수성을 현저하게 쇠퇴시켰고 말씀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적인 합의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 얼마든지 술수를 부려도 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나라 곳곳에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아합은 자기 땅이 아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단칼에 아합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와 각 가문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땅을 분배해 주시며 각 집안에 나눠주신 땅을 거래할 수 없도록 법까지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만일 가세가 기울어 땅을 팔아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희년이 도래할 때까지 땅의 사용권을 넘기는 것이었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매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봇은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세벨이 포도원을 갖기 위해 온갖 모략을 일삼은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바알 신앙 자체가 이미 그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와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그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반대로 바알 신앙에 심취해서 산다면 그는 매우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로 알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사랑하는 교우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셨던 사랑의 열매만 함께 맺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향과 목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역이 일어났음을 알아챈 요람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람과 예후 사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병거를 돌려 도망가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요람이 등을 보인 상태에서 예후가 힘껏 당긴 화살이 심장을 뚫고 나와 요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예후는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후가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던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첫 걸음으로 요람을 죽였습니다. 아합 대신 왕의 자리를 차지한 아들의 시체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봇의 토지에 던졌습니다. 예후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실현하는 도구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후는 뒤이어 이세벨을 만나러 갑니다. 요람과 이세벨은 수로는 두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둘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팔부능선을 넘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요람은 왕이었고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전파하는 머리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예후를 기다리고 있는 이세벨이 역시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아들이 모반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동요가 없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 아래의 예후를 보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30절, 31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곧 죽을 목숨인데 이세벨이 예후를 조롱합니다. 예후를 주인을 죽여 모반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자기 시아버지 오므리에게 죽임당했던 시므리에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죽지만 너도 며칠 못 가서 똑같이 죽을 것이라고 저주하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세벨과 함께 있던 내시를 회유하여 이세벨을 추락시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로 밟아 확인사살합니다. 지금까지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말씀의 70%는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후 남은 일들도 잘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예후가 가진 한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예후의 한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이세벨을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34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장사하라는 것이 왕의 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심플하게 단순히 생각해서 왕이 딸이니까 장사는 지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9장 가운데서 살펴보기로 그렇게 인정이 많은 인물 같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에 공명하지 못했다 이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 말씀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너무 인간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생각하는 한계를 노출합니다. 왕의 딸이라는 예후의 말은 이세벨의 친정 집안이 아직도 시돈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돈마저 적으로 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동쪽의 아람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북서쪽에 있는 해양 세력인 시돈마저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아직 통치 기반을 완전히 다지지 못했던 예후로서는 꼭 피해야 할 일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봇의 토지에 던졌더라면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말했던 이세벨의 예언도 기꺼이 감당했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장사 지내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해준 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빌리지 않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후에 알게 됩니다. 예후의 한계가 나타난 두 번째 일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인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요람의 문병을 위해 와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요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길로 병거를 타고 도망갑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스라엘에서 도망치기 시작한 아하시야는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 이블라함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블라함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를 따라 곧장 예루살렘까지 남하할 계획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예후가 보낸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고 말을 돌려 오히려 북서쪽 무깃도까지 도망칩니다. 일단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반대편으로 도망친 듯 보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목숨을 부지해 보려는 아하시야의 몸부림이 눈에 보입니다. 예후가 왜 아하시야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하시야와 요람이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병 올 만큼 대단히 가깝습니다. 아하시야가 유다로 무사히 돌아간다면 복수를 감행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고 아하시야를 죽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없애서 그 나라에 정치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면 군사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하시야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다에서 멀리 떨어진 므깃도에서 죽임당한 아하시야가 비록 시신이지만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와서 종묘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열조의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하시야가 아합 가문과의 연관성 때문에 심판 차원에서 죽어야 했다면 다윗성에서 평안히 장사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후는 지금 북동쪽의 아람과 국력을 기울여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전선을 넓히지 않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세벨을 장사 지내려고 했고 유다가 복수하러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하시야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후의 한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스라엘에서 잊혀졌던 여호와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실행하면 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라면 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을 장사 지내라고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던 일이나 아하시야를 죽인 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보다 예후 스스로 눈에 보이는 안위를 더 염려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발견한 예후의 약점과 한계들은 이후 열왕기하 10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후의 한계가 늘 우리의 한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합리와 신중함이라는 겉포장 속에 지나치게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 살아가는 경우들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 선 자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 저마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담백하게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 그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후처럼 더 복잡하게 주변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돈도 막아주실 것이고 유다도 막아주실 것이며 나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날로 풍성해지시기를, 그래서 주신 사명을 완벽히 이루는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때 은혜를 베풀어 환경을 주시고 토대를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후가 소명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걸고 최선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 붙드시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